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5월 8일 일요일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15장 1에서 21절과 로마서 4장 3, 4, 9, 22절을 읽어보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셨던 제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상속자에 대한 우려를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몸에서 날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같은 언어가 미래의 메시아 왕의 씨를 나타내기 위해 나단 선지자에 의해 사용되었다. 아브라함은 재차 확인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자신의 의로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문화에서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심판은 정의의 여신 마아트의 잣대로 사람이 행한 의로운 행위를 헤아리는 것이었다. 즉,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치신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행해야 할 제사의 의식을 설명해 주셨다.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낸다. 인간은 이 제사에서 상징된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선물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 특별한 의식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기별을 가르쳐 주었다. 바쳐진 제물의 사체 위에 솔개가 내려온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간 또는 4대가 노예가 되어 고통당하게 될 것임을 상징한다. 그리고 4대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었다. 제사 의식의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극적이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적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시리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나타낸다. 본문에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기록된 약속의 땅의 경계는 에덴 동산의 경계를 떠올리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는 이 예언 너머로 이 세상 끝에 마침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보이는 듯하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몸에서 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임을 재차 확인받은 아브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 묵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희망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에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적용.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라는 찬미의 가사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무리 심하고 괴로운 것일지라도 신뢰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자녀들에게 부모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교훈을 준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교훈을 배우게 된다. 교회 증언 3권 368. 이 땅에서의 고된 삶을 마치고 마침내 돌아가게 될 하늘 본향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호수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호수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뇌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뇌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호수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엘리의 가족들의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깨닫길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아서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영원한 생명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직도 충실히 행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엘리의 가족들의 상황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임을 깨닫길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가족들의 상황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임을 깨닫길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33절 그리고 34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3절 34절입니다.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세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엘리의 가족들의 상황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 그들 가족은 죽음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생각하며 사는 삶이 아니었으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이었으므로 그것은 곧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의 선고는 그들의 미래에 죽을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의 상태가 죽음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는 날, 비로소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뇌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실상은 죽은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기 이전에는 무였음을 깨닫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도 이미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깨닫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희망 없는 비참함 속에 빠뜨리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태를 바로 알게 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의 상태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성경은 이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그 순간, 즉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은 그 순간 아담이 죽었고 아담의 생명 속에 태어날 모든 인류도 그때 동시에 아담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아난 상태를 살았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상태를 죽었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말로 눈을 감기 전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맞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던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은 그때 이미 아담이 죽었고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던 우리들도 함께 그 순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희망 없는 상태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 선생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태를 바로 알 때 우리가 생명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인류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없음의 상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기에 죄인은 죗된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아 영원한 생명이 없는 모든 사람들,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모의 목적이 죄인을 부르기 하여 오셨는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죽음의 상태란 사실을 드러내셨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생명 없는 우리가 그러므로 생명이신 분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심각한 죄입니다. 교만이란 필요성을 못 느끼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교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예수님이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부족함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죄인으로 깊이 느끼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세리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누가 18장 13절에 이 세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바리새인과는 달리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릇 속에 있는 생명 없는 제 자신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다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게도.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 없다고 느꼈고 세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누가 그 생명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생명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엘리의 가족들의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영구히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가족들의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영구히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나는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엘리 가족들을 대신할 사람의 자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에게 결과를 미리 선고하는 자리라면 죽게 되는 엘리 앞에서 구태여 후계자의 조건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가족들의 절대적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가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구히 제사장직을 수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엘리 가족들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모르고 내 뜻에 순종하고 있지 않아. 그건 매우 위험한 상태야. 그러므로 돌이켰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느끼고 내 뜻대로 순종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생명 속에 있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하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한편에서는 주님을 알고 안다 그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데 한편에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모르는 분인데도 불법을 행하는 것을 안다고 아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걸 글자적으로 보면 정말 뒤죽박죽입니다. 한편은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른다 그러고 모르는데 불법을 행한 것을 알고 있고 뭐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이야기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모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능력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23절에 불법을 행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한 사람들, 이 주님의 이름이란 뜻은 주님의 품성이란 뜻입니다. 이름과 품성이 동의어입니다. 주님의 품성으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주님의 품성에 의하면 손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많은 권능을 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행위를 중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내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섬기시는 분이고 왕처럼 왕노릇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종처럼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한 채 행하는 모든 일이 불법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그 율법을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모른다는 것은 바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뭔가를 요구하는 분으로 알고 그것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였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불법하는 사람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받을까봐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표현하고 내게서 너희를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서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생명이신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 없는 상태 속의 놓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하여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여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거를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끊어져 있는 상태를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 하고 나가게 하고 그리고 떠나가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적 기록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표현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행위고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고는 그리고 뜻이 통하지 않고는 서로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생명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욥과 세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품성대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과거의 세상을 창조하셨던 크신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우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욥과 친구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생각이 욥기 9장 34절에 압축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9장 34절입니다.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들의 생각은 주님은 언제나 막대기로 그들을 때리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위엄으로 그들에게 늘 겁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서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 중에서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문제점은 그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놓은 이유는 주인의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주인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사람을 우린 뭐라고 부르죠? 우린 그 사람을 날강도라고 부릅니다.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자신의 주인의 품성을 날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고 그래서 원금만이라도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땅에 그렇게 묻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행위에 대하여 주인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여기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악한 행동을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원금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땅에 묻어둔 행위가 이게 정죄받을 만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에 대해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악은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가 가진 주인에 대한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코자 하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가족들에 보낸 기별 속에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생명 속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유치스러운 표현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들이 그들의 상태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충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변화되길 기대하면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겸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경의 어려운 말씀들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어떤 종류의 포도를 만드셨는가? 순수한 포도즙인가 아니면 취하게 하는 포도주인가라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질문이죠.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 또는 포도즙으로 만든 기적이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만 복음서에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발효된 포도주였는가? 아니면 순수한 포도주였는가? 이 기적에 대해 매우 간단하게 묘사되었지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이 모두 포도주로 변해 약 400리터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포도즙이 발효됐을까요? 그 정도 양의 좋은 포도주라면 며칠간 계속하여 매일 100명의 손님도 취하게 할 만큼 충분한 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듯 많이 또 여러 날 동안 취하게 하는 그런 흥청망청한 잔치를 위해 술을 제공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분께 포도주가 제공되었지만 왜 그는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9절, 10절에서 포도주 또는 영어로 와인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오이노스입니다. 오이노스는 발효된 포도주나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모두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음료를 가리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여러 중요한 사항과 역사적인 문맥 그리고 또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10절에서 연회장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질이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보면 얼핏 연회장이 지금까지 발효된 포도주를 제공했다고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질이 낮은 포도주를 제공하는 그런 일반적 관행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전체적으로 이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취하게 하는 술을 만드셨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문의 의미라면 그 연회장이 지금 벌써 술이 취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요. 이미 술을 취해서. 만일 예수님께서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면 그렇게 취한 후에 또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주신다면 사람들이 결혼 축구에는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고 흥청망청한 술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역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 취하게 하다, 취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시스코인데요. 메시스코. 이 단어는 꼭 술을 마신 것이나 취한 것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상당히 포괄적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것은 단순히 손님 모두가 잘 마셨다, 잘 먹었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는 손님 모두가 가장 질 좋은 음료를 충분히 마신 후에 질이 떨어지는 것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속담이나 그 당시에 돌아다니는 속설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단어들 자체만으로는 이 오이노스, 이 포도주라고 번역된 이 오이노스가 발효된 것인지 또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즙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또는 전체적인 상황과 또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실마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느 정도 발효가 되기 전에는 포도즙을 완전히 밀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포도즙을 밀봉하는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대에 오랫동안 포도즙을 잘 보존하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이 점과 관련하여 1세기 유대인 자료의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포도즙을 보관하는 법에 대해서 당시 헬라나 로마 작가들이 말한 좋은 증거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포도즙을 끓여서 젤리로 만들었다. 이것을 항아리에 넣어 공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압축시켰다. 그런 다음 가장 윗부분에 감람류를 발라두면 내용물이 몇 달 혹은 몇 년도 보존되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보존된 내용물을 꺼내서 물과 섞어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발효를 막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듯 오랫동안 포도즙의 발효를 막는 것이 가능했는데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참으로 술 취하게 하는, 취하지 않게 하는 포도즙이 제공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취하게 하는 그런 발효된 포도주를 제공했을까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음료였기에 연회장마저 그런 찬사를 늘어놓을 수 있었을 밖에 없었는가? 얼마나 좋은 포도주면 그렇게 말했을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겐 이런 잔치자리에 온 손님들이 포도즙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당시의 유대인 문화는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한 가지 염두할 사실은 일반적으로 당시의 소녀들이 고작 12, 13살에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랑도 아마 그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심하게 발효된 포도주는 쉽사리 술을 취하게 해요. 혼란을 빚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 있던 큰 결례 항아리들, 6개의 큰 결례 항아리들이 암시하는 대로 정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런 술 취하는 일을 철저히 피하려 했을 것입니다. 네, 약간의 술을 마시거나 알코올을 거의 선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고대 작가들의 증거도 있습니다.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은 좋은 포도주란 영혼이 없는 포도주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포도주란 말은 취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포도주를 말한 것입니다. 근데 헬라인들마저도 적어도 3대 1이나 4대 1의 비율로 물과 희석시킨 포도즙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포도주는 바르지 않는 포도즙을 최상의 포도주 또는 포도즙이라고 말한 것이죠. 최상의 포도주라는 것은 가능한 오랜 기간 만끽할 수 있도록 가장 신선하고 발효에 가장 적게 노출된 포도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포도주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의 상징으로 주신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송이의 새 포도주를 말할 때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그 새 포도즙에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따르면 이 기적은 처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것은 그저 웨딩 케이크에 설탕을 입힌 정도를 넘어서서 유전과 전통에 의존하는 유대교를 능가하는 예수의 순수한 새 포도즙 봉사를 나타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새 포도주 또는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어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모두 버리게 된다. 오직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발효된 것이 좋지 않다는 것. 발효되면 새로운 부대까지 헌 부대를 망가뜨린다는 것. 창조주께서 몸도 몸소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는 놀라움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것의 품질은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낸 포도즙을 훨씬 능가하는 참으로 놀라운 맛을 내는 포도즙이었을 것입니다. 극상품이죠. 그러므로 발효된 것은 극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저 외형만을 개혁하려는 것이 아닌 내적인 변화, 전혀 새로운 순수한 포도즙, 다시 말해서 단순히 옛것을 더 낫게 만들려는 개조 그런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변혁, 그런 그분의 의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도와 전체 상황과 역사적인 문맥에 맞게 이것을 술 취하게 하는 그런 포도주로 말한다면 이게 상식에 맞을까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간에 취하게 하는 포도주와 독주를 도덕적 혼란과 부적절한 행동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을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2절을 보면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하여 동침하는 부도덕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잠언은 여러 군데서 포도주를 경계하고 경고합니다.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말했습니다. 잠언 21장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3장 31절로 35절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같이 될 것이요 돛대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런 언급은 대단히 강력하게 술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이사야 5장 11절 12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28장 7절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포도주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비틀거리게 하고 엿걸음치고 또 그릇 재판하고 이상을 그릇푼다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내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지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분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는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구약이나 신약 모두 술 취하는 것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정지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계시하신 그리스도께서 취하게는 포도주를 잔치에서 만들고 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 의미심장한 첫 번째 기적에서 그런 흥청망청하게 하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술 취하게 하는 그런 포도즙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을 적절하게 해석하려면 먼저 신구약 전체의 사상과 당시 유대인의 문화적, 종교적 관습에 비춰보고 본문의 어구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사상에 비춰볼 때 예수께서 주정 음료를 만들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포도주를 거절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일반적으로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질이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두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어떤 관행,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놓고 나중에는 나쁜 것을 내놓는 일반에 좋지 못한 관행을 말한 것이지 예수께서 꼭 그런 관행을 따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정말 좋은 극상품 포도즙이 나왔다라는 말을 강조하게 해서 일반에서 말하는 그 말을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이성으로.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